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이렇게 올려지는 것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율법에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으면은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사상이에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순종하려면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인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모순된 말 같죠.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신은 죽었지만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진리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놓고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놓고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주석을 하고 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연합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여러분 다 살고 계신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더 유리해요. 어떻게 그랬냐면은 미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미합중국. 중국을 합해서 미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미합중국, 미합합한다, 중. 중은 무리 중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합했다기보다 주가 합했죠. 50개의 주가 합해서 미국이 됐으니까 미합중국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합중국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것을 준말로 앞에 뒤에 해서 미국이 되는 거죠. 유나이티드 했으니까 이렇게 연합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워싱턴 DC에 그런 뭐 머리 깨긴 백악관이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가 다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합교리의 하나의 좋은 예시가 돼요. 그래서 United Kingdom 혹은 United States of America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그 교리가 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십자가 죽음이 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있고 나서 예수를 믿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뭐 사도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상인의 정신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원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까 19절에서 읽었듯이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율법에 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서 정죄하거나 잡거나 심판할 수 없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나.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율법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속박과 통제를 있다가 그 이제 죽었으니까 풀려난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해놓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계를 시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어요. 즉 자신이 죽은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처형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에 의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바울이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자기가 뭐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으니까 뭐 못이 자기 몸을 관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을 한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된 거죠. 그럼 뭐예요? 바울이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다 이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혼자 그렇게 됐다 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죄인이 율법에 죽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일도 없고 2000년 전에 내가 갈무리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고통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처형된 것으로 보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던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거저받는 것입니다. 거저받으니까 공짜예요. 공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거기에 기여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내 편에서 행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이를테면 이렇게 덮어씌워서 처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았어요. 죄를 그냥 죄라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가서 처벌을 받은 그것을 놓고서 우리는 의롭다. 예수는 처형을 당하고 우리는 풀려난 거예요. 예수는 정죄를 당하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조금 넓히게 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언급한 연합교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합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성 전체가 즐거워해요. 왜? 우리 선수가 가서 이겼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는 자기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의 승패가 자기 나라의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의 승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을 때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의 원리하고 그리스도 아내라는 개념하고는 굉장히 밀착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말이죠.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부터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왕 시대가 왔는데 사울왕 때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그냥 이스라엘을 못 살게 그렸어요. 이제 전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단판을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다윗이라는 젊은 소년을 대표자로 세우고 블레셋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 거장인 골리앗을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진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돌팔매로 쳐서 넘어뜨렸고 그의 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풍기박산이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만히 안 둬서 이긴 셈이 된 거죠. 다른 군인들 하나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안에서 승리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우리가 해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생하고 아주 리얼한 표현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장사되니까 나도 함께 장사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나도 같이 승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같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고 또 3장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이 연합교리의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역설적인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현재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은 법적인 위치, 법적인 신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듣기는 좋아요. 왕권을 누리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나도 로열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게 실감이 가느냐 이거예요. 실감이 안 가죠. 여러분 실감 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로열 패밀리야.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네. 하늘에 앉아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어디 하늘에 앉아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사실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미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좌정해 계시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 왕권에 참여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왕이 되면은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과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벌고 출세하고 뭐 명성 높아지고 뭐 이것저것 누리면은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것이 너무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내가 알면은 내가 아무리 깊은 침체에 빠져도 헤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나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구원이 없어요. 너무도 유니크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연합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문헌상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헬라를 만들었어요. 헬라의 신이라는 저기 말이 있습니다. 그 전치사인데 그 신이라는 것을 접두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아는 함께라는 말 있죠. 함께 묻히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내려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의 종교나 철학에는 없는 이런 연합교리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묻혔다는 게 한마디예요. 함께 죽었다 그것도 한마디예요.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런 종교 개념이 구원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신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없죠.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심오한 이처럼 심오하고 경이로운 연합교리의 연합 그 교리의 원리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칭의 교리나 연합교리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설교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받은 은사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굉장하잖아요. 몇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거든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보면은 거기에 칭의 교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그 칭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람이고 그걸 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초기에는 칭의 교리를 바울처럼 확고하고 분명한 교리로서 잘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어떤 글들은 알기 어려우나 그랬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나한테도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서 그 교리가 그 깊이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일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에 심어놓은 교리를 깊이 있게 강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내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은 열두 사도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대학자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당시의 최고 학자 밑에서 배웠던 그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교의 사상과 관습에 익숙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안고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옛날부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사도 바울의 글이라면 이제 저희가 어떻습니까? 잘 배우겠죠. 복음의 교리를, 예를 들어서 복음의 교리를 개요를 아주 교리적으로 깊이 있고 아주 방대하고 장황한 스케일로 포괄적으로 다른 로마서, 다른 사도들이 쓸 수 없는 글이었어요. 기독교 복음을 교리적인 기초에 공고하게 세우는 일은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다면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겠죠. 복음의 신대성을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을 좀 해봐야겠어요. 바울 글 하면 그냥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성경 어렵다. 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티칭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를 주셨고 목사를 주셨고 예? 선생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만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 듯이 않는다든지 혹은 뭐 다 아는 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더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힘대한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무관심이라든지 어떤 교만한 자세 그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도 압니다만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아니 내가 안 살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는 이중인격이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죽었다 그러고 다시 살았다 그러고 그다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는 더 이상 믿기 이전의 나 자신은 더 이상 현재의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로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죽음에 속한 삶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삶은 과거의 삶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것을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났듯이 완전히 브랜드 뉴예요. 새 생명이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는 단절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은 동일한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삶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신분적으로 과거에는 나는 어둠에 속했어요. 어둠의 왕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되어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그분의 신실하신 불변의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주 예수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자신을 나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겪는 실제 몸으로서 우리 인간이 겪는 내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어둠의 왕국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 앞에 계세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인성을 입은 메시아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뭐 그 몸이 갑자기 변해서 완전히 신적인 그런 뭐 보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신성을 입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가셨어요.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거든. 인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과 자기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로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많은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제한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인성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갈고리에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몸을 입은 그대로, 물론 변화된 몸이지만 계신다는 것은, 내가 이 몸으로 십자가에 가서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백성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습니다. 내 팔을 보시고, 내 손을 보시고, 내 다리를 보시고, 내 몸을 보시고, 내 옆구리를 보십시오. 아직도 그 상처가 그대로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아무개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후회되는 일을 많이 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가지 죄를 짓고, 여러가지 낙심을 하고, 침체 가운데 있고, 어려운 비극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제가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제 옆에 내 피로 구속한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재림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바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믿음으로 전적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은 나의 죄와 온갖 불의와 후회되는 일과 부끄러운 행위들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아버지 앞에서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들, 그 모든 슬픔들, 비극들, 이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보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데 대해서 걸림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태속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고 내가 받아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뀝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나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라. 아담에 속했던 너 자신을 보지 말라. 아담의 행습이 아직 남아있는 너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둔 너 자신을 보라. 그것을 보라는 것이, 왜 그걸 안 보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완전하게 만든 너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보라. 그러면은 너는 진실로 새로워질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뭘로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나는 주인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지닌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후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그렇게 됐다는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종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세상과는 끝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형벌을 받으시고 거기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과거에 나사렛 예수로 돌아가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되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과거의 세상과 결별을 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신분과 삶의 영역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사탄과 어둠과 이 모든 더러움에서 빛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좀 거룩하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성경 읽고 좀 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죠. 내가 새로 난 거듭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확신이 전혀 없어요. 나 진짜 구원 받을까? 죽으면 혹시 지옥까지 않을까?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신용할 것이 못 돼. 나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 그것을 믿어야지. 그건 내가 느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 내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타락한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죽음의 운명을 갖고 살던 과거로부터 내가 어떻게 탈출했다, 해방됐다, 풀려났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거 놓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신실하신가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호소하시고 나를 위해서 표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세상상에 볼 때는 그걸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영원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이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시죠. 오늘 본문이죠.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이 두 절에서 거의 비슷한 논조로 나와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나오는 십자가에 내가 이 못을 박았다 하는 거하고는 사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이 해석하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가 그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2장 20절은 존재론적인 진술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실존적인 진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자는 그러니까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들의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에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행이 내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났고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적인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된 신분과 새 삶의 영역이 달라지는 그런 위치상의 법적인 변화입니다. 법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것은 체험적입니다. 체험적, 무슨 체험이냐?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체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뭐 세상에 속한 탐심 이런 것들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갇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의 모습을 닮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자꾸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될지 몰라도 크리스천은 될 수 없어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또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뭐 그냥 교인이라 그러니까 아무 면담 한 번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럼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뭉쳐서 사니까 본인도 아 나는 이것이 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예,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사실이 확실한지를 체크를 해야죠. 예.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기쁘게 하고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날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힘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체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히는 일에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체험으로 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래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유익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 하죠. 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합니까?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하는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으로 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신자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